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하고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0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아이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매 그들이 그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전편 글리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사사기를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사사기에서 우리가 제일 익숙한 말씀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했다고요? 악을 행하였다. 이 말씀이 아주 이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사가 몇 명이 나왔을까요? 지금 몇 명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몇 명을 세우셨을까요? 현재까지 우리가 근데 배워온 것까지 얘기하면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죠. 제일 처음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죠? 사사가 있었죠. 온니엘. 그래서 악사와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을 했던 온니엘 선지자 사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왼손잡이 에훗. 그래서 단검을 가지고 누구를 죽였죠? 모압과 에글론을 찔러 죽였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왼손잡이였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우리가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모는 지팡이로 블레셋 600명을 죽인 삼갈이라고 하는 또 우리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저기, 철병으로 된 그 수레 900대를 갖다가 다볼산에서 무찔렀던 그 사사, 바락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드보라하고 여사사 드보라하고 바락의 대수가 됐고. 그 다음에 또, 300명을 데리고 몇 명을 때렸어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없앴던 기드온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두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돌라라고 하는 사사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다시 또 생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사사가 7명이나 나왔어요. 근데 7명이 나올 때마다 생겼던 얘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러면 또 하나님은 속절없이 또 나와가지고 막 울면 알았다 알았다 하고 사사를 세워주는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0장 6절을 읽어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10장에 이렇게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기까지는 똑같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말이 좀 길어져요. 그 전 같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여 그들이 공로해져서 그래서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사사를 세우셨다. 이것이 스토리인데 오늘 보니까 악을 행하여 한데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뒤에 보니까 여러 명의 아주 여러 개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나옵니다. 그 우상이 누군 무슨 무슨 우상일까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또 아스다롯, 또 아람,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 그런 것들 쫓았다. 자, 여기 우상을 숭배하는 걸 몇 가지를 써놓고 있어요. 한번 세워보세요. 몇 가지인가요? 몇 가지죠? 우상을 몇 가지 썼어요? 자, 발, 아스다로, 아람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또 블레셋의 신, 몇 개요? 야, 그러면 사사가 몇 명 샀어?
일곱 명.
일곱 명이 묘하게 숫자가 아주 일치가 돼. 일곱 명의 일곱에 해당하는 이런 우상들의 이름을 써놨어. 여기 보면은 전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는 가나안에 있는 어떤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온갖 잡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왜냐면 그전에는 바알을 섬김으로 하고 바알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일곱 개. 그러니까 주변 나라는 거의 다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의 온통 잡신들을 지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섬기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을 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열거를 하시는 이유가 이제는 타락 완전히 해서 더 이상 어쩔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고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붙이셨다고요? 누구누구를? 암몬과 블레셋을 붙이셨어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공격을 시키면은 뭐 미디안을 붙인다든가 한 사람을 했는데 이번에는 암몬과 블레셋이라는 두 사람을 붙였어요. 그래서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사는 사람이니까 동쪽에서 공격을 해오는 것이고, 블레셋은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서쪽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양쪽에서 공격하니까 진퇴양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를 내리고 계세요. 물론 암몬도 블레셋도 처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핍박을 하는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블레셋은 아까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물리쳤던 걸 우리가 기억하죠?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몇 명? 600명 그랬던 거 기억나죠? 또 이 암몬 같은 경우는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하고 같이 쳐들어왔다는 것이 이 사사기사 3장에 보면 나와요. 3장 13절에 보면 나오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쳐들어왔던 건데 그들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단히 진노를 하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땅 이름을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길르앗 땅에서 몇 년 동안을 다스렸느냐 하면 18년 동안을 박해했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누구를 했다고 공격을? 구절에 보면 누구요? 요단을 건너와서 누구를?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까지 이제 모자라. 자, 길르앗 요단강 동편에가 지금 전부 박해를 받고 18년 동안 죽게 됐어. 근데 그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에는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유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두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이 태어난 왕이 태어난 지파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서 정말 이스라엘 구원한 양대 지파고 베냐민은 바로 그 두 지파가 싸울까봐 그 가운데 땅을 가지고 있는 땅을 배분받았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기도 하고 막내였기 때문에 땅을 배분할 때 유다 지파를 제일 남쪽에 두고 그 가운데다가 베냐민을 살짝 집어넣고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를 두었어요. 이 둘이 붙어 있으면은 서로 경쟁 때문에 분쟁이 생길까봐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배려까지도 다 하셨는데 근데 이들을 공격했다는 얘기예요. 이들을 공격했다는 얘기는 저 이사갈이나 뭐 이런 다른 족속을 공격했다면 그건 좀 의미가 다른데 이들을 공격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력 이 족속들이 핵심 부족 족속들이 지금 공격을 받아서 처참하게 되어 있다. 얼마나 이 고통이 힘들었는지 이들은 어쩔 줄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지. 지금까지 했던 그 고통과는 전혀 다른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징계하실까요? 하나님은 잘못하니까 징계하는 건가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건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기 때문에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책임한 것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면은 그들의 잘못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끼어질까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못 가도록 지금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는 화가 나면은 징계를 하고 우리는 기분이 나쁘면 손해가 나면 징계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될까봐 하나님은 사랑을 쏟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있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징계를 함으로써 책임을 하니까 아직도 징계를 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들이 그냥 가면은 안 되니까 너희들과 나는 이런 관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 이런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들에게 지금 더 혹독한 징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문도 모릅니다.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너무 고통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향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리라. 이스라엘이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드디어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죄를 묻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것도 죄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죄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방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울부짖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섬겼어요.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회개로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만약 이들이 정말 회개를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이방신 섬기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이게 참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저희들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요새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여기까지가 힘드니까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붕끌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울부짖는 이 부르짖음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고통스럽고 그냥 죽게 생겼으니까 나 죽겠어요 하는 하소연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도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정말 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기도하십시다. 이러면 우선 기도할 때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듣지도 않으시고 보지도 않으시고 관심이 없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설렁설렁 대충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간절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왠지 모르게 그냥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미안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졌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떠났어요. 우리가 이방신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을 얘기하는 것하고 내가 참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럼 끝인가요? 내가 돈이 없으니 하나님 내가 왜 돈이 없느냐? 일을 못한다. 아니면 내가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니까 이제 11절에 보니까 11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느냐. 11절에 딱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왜 이르셨는지 무슨 말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서 나 이렇게 이런 죄를 졌어요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잊어버렸을까봐 그것을 기억시켜주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을 시키는데 여러분 11절 12절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몇 번 나오는가 보세요. 첫째 누구에게? 애굽 사람과, 두 번째 아모리 사람과, 또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은 시돈 사람, 또 아말렉 사람, 또 마온 사람. 야, 오늘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사사가 7명이나 세워졌는데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을 계속해가지고 7개나 넣는 그런 이방신들 잡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7번에 너희들을 구원했던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일곱 족속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른 건 다 알 수 있는데 마온, 마온은 미디안을 얘기합니다. 마온이라면은. 자, 일곱 족속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과 이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 애굽 사람과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해야죠? 우리가 바로에게 고통받고 우리 선조들이 거기에서 종살이 했는데 우리가 종살이에서 430년 했는 걸 드디어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를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시고 기업을 허락하시고 생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다. 이걸 이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일곱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이 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건 뭔지 아세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는 걸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죄인으로서 도저히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죄인들이 다 죽어가는 멸망되는 영원히 죽어서 정말 지옥불에 떨어져서 꺼지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타서 죽지도 않아야는 그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그런 멸망을 당하는 그런 우리 운명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근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고 그분을 우리가 만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그 예수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그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 예수 믿는 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나가서 교회 나오는 게 목사님 체면 때문에 나오고 아이고 이제 내가 또 교회 가야지 이런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교회 빠지라면 못 빠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운명이 180도 달라져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일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먹고 사는 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깨닫는 사람한테는 어떠한 핑계나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짓을 할 수 있고 설렁설렁 할 수 있겠어요. 무슨 거기에 핑계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걸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조금 더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고 어떤 자극치 어떤 질림도 없어요. 그리고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면 말이에요. 다음에 가면 되는 거지. 결국은 그런 이 은혜라는 것을 그 은혜가 내게 느껴지면은 신앙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전부 다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그건 성도도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득 차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문제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이 뭔지는 아느냐?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뭔지는 아느냐?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된 것이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너희들이 알고나 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계속 생각나도록 해주십니다. 은혜를 좀 깨달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통불하는 마음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전혀 은혜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돈 좀 빌려주고 아깝기만 해도 그 사람이 볼 때마다 돈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은혜를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쏟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일곱 개의 귀신들 우상들을 섬겨가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서 또 잘못을 하고 있는데 일곱 번이나 구해줬는데 여섯 번 이 사자들을 통해서 구원해줬는데 또 도로 개판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지금 이 11절 12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이 좀 쓰려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왜 버렸느냐? 너희들이 왜 나를 떠났느냐? 너희들이 나를 진작 같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진노로 표시하세요. 13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나를 버려 다른 신들 숨겼잖냐? 난 너희들을 구하지 않겠다. 사사기 속에 드디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10장까지 올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기만 하면은 반드시 어떤 사사를 세워서 사사와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들은 막 울부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몰래 나가셔가지고 기도를 찾아가시기도 하고 다른 사사들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10장에 와서는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 하나님의 진노,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상처, 하나님은 지금 상처를 받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런 모든 은혜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자신 하나하나를 놓고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느끼시는 그 고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도들,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것이 느껴지는 사람이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사기 10장에서 그 사랑을 지금 호소합니다. 징계를 하셨지만 징계를 하시면서도 너희들 내 마음을 알긴 아느냐?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지금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구원을 안 하겠다는 거기다 하나님 얼마나 그 다음에 화가 나셨는지 14절에 보니까 엄청한 얘기를 하세요. 나한테 오지 말고 니네가 택해가지고 니네가 쫓아다니는 그 신들한테 가라. 너희들 그 신들 잘 섬겼지 않느냐? 그 신들한테 먹고 사는 거 그 신들한테 좀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힘들냐니까 너희들이 평생 그걸 쫓아다니냐 거기 가서 살아라 지금 14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난 너희들하고 관계없이 거기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와 10장은 거의 중간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사사기를 시작될 때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드디어 땅을 평정하고 사사기는 아름다운 축복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겨우 반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절한 곳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 종들, 자기네들이 택한 신들, 너희가 택한 신들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이나 요단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나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신 너희 신들 앞에서 섬겨라. 나는 여호와를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라 했을 때 그들이 세겜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절대 그럴 일. 여호수아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절대 너희들이 숨길 수가 없다. 너희들은 지금 거짓말로 얘기하면 너희들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겜에서 맹세를 했잖아요. 그 세겜 땅에서 맹세를 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또 헌신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해요. 처절해. 하나님은 참 안타까웠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그들의 뉘우침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서 지금 나와보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죽겠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들의 유일한 이유는 내가 지금 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필요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를 좀 구원해달라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죽여도 좋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 마음대로 죽이세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뭐 필요할 때 하나님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오늘 신앙이 어쩌면 이스라엘하고 조금 더 차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택한 신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직업 좋은 거 갖는 거, 공부도 잘하는 거, 돈 버는 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쩌면 여기서 이들이 택한 신들이나 똑같은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거기 가면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 잘 살겠지. 뭘 하면 잘 살겠지. 운동하면 건강해지겠지. 이런 걸로 쫓아갔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니네들이 그렇다면 그리로 가봐라. 거기에서 열심히 살아봐라. 그런데 아프게 되니까 돈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왔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해. 이때까지 잘 살았잖아 너.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처절한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좀 수단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될 텐데 오늘날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조금 더 차이가 없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개하니까 그들의 회개를 진정성으로 보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별로 진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위선적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15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급해졌어요. 똥줄이 탔어요. 요새 우리나라 그것이 세속적인 말로 하면 지금 급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딱 세워가지고 막 알았다 내가 구원한테 너희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고 난 너희들 안 구원할 거야. 니네들 잘 놀아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게 15절 16절에 나오는 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쭤대 우리가 잘못했어요. 범죄했어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주님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죽여도 좋고. 그러면서도 고난 뭐예요? 그렇지만 주님 오직 죽게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런 것이 회개 아니에요. 나 지금 죽게 되었는데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쪽 좀 살려주세요. 그 뒤에 고마움을 없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정말 잘못. 주님 말씀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군요. 주님을 배신드렸군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군요.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헌신자처럼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요술방망이 정도로 생각을 했군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믿는다 하지 우리는 가짜였습니다. 주님 죽어마땅합니다. 우리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회개일 텐데 이 사람들은 아이고 안 했어요 주님 죽겠어요 우리가 잘못했다니까요 잘못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큰일을 해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네. 그들이 드디어 이방신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는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것도 가짜라고 이것도 믿질 않아요. 급하니까 그냥 죽게 되었어. 급하니까. 왜냐하면 암몬족들이 지금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암몬족의 몰락이라고 하는 신을 이 사람이 섬기고 있어요. 모압 족속의 그노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아까 일곱 족속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섬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신을 섬겨요? 블레셋 신을 섬기고 있어요. 암몬 신을 섬기고 있는데 암몬족이 쳐들어오고 블레셋 족이 쳐들어오면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이거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가 이방신을 제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같이 암몬신도 숨기다가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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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는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여 당신만이 진짜라고 이런 참 엉뚱한 일이 16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6절 마지막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이 근심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근심한다는 말 여러분들 근심한다는 말이 하나님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근심하다는 말을 정확하게 글자 그대로 이 히브리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숨이 가빠서 이러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근심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근심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제하고 여호와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럴까요? 많은 신학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매우 근심하셨어요. 근심하죠.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오야 너희들이 회개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와는 관계없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 내 새끼들 나의 백성들 내가 선택했던 나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고통당하는 건 하나님은 그것이 불쌍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회개한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회개하는 것처럼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절대 그들이 회개를 하고는 뉘우쳤다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셔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마디로 뭐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자비를 베풀어요. 불쌍하니까 하나님은. 근데 불쌍한 자들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세요 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17절 1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고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원인이 되리라 하니라. 난감했어요. 하나님은 대답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게 너희들이 택했던 그 신들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아무 액션을 취하시질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들 다 부시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 일이 벌어지질 않는데 아유 드디어 일이 났어요. 암몬족 속들이 드디어 길르앗에다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하기 위해서 암몬족 속들이 몰려와가지고 드디어 수많은 군대가 길르앗에 드디어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쳐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길르앗에 그것도 중심부예요. 이스라엘은 길르앗에 살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늠름하게 자기의 땅도 아닌 우리의 땅에 주둔을 하고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다 와서 수만 명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도 나가긴 나갔는데 어디에다가? 미스바에다가 지금 치렀어요. 미스바에다 진을 쳐요. 그리고 진을 쳤는데 문제는 18절이에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암몬 족속들은 지금 의기양양하게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하지 싸움을 하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싸움터로 나가가지고 지금 진을 치고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누가 없어요? 장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하다못해 기드온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장사가 없어요. 싸움을 할 사람이 없어요. 처참한 참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사나 지도자를 세우질 않으시니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대책도 없이 싸우긴 싸워야 돼요. 대책 없이 나와서 지금 전쟁터에 생겼어요. 그리고 죄책 없이 그냥 집만 치고 있는 거예요. 암몬이 쳐들어오면 이들은 지도자가 없어요. 그냥 쓰러져간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해야 되겠지.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것이 뭐예요? 누가 싸울래? 누가 싸울래? 장로들이 쭉 모여 앉아가지고. 누가 싸울래? 네가 싸울래? 네가 싸울래? 지금 이러고 있어요. 싸우면은 그 사람, 우리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소리를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암몬에서는 와, 소리가 들리죠.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장에 넘어가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있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가르매 일단을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잃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에 일단은 그 형제를 피하여 동 땅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올라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를 쓴 사람 이 저자는 이스라엘의 이런 처참한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슬그머니 이 1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한 사람을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입다.
자, 입다라는 사람이 드디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입다는 누구라고요?
기생이라고요.
사생하라는 얘기예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하고 그렇게 동심을 해서 나온 사생하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살다가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또 애들을 낳으니까 자식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본 자식들이 입다를 갖다가 너는 기생아들 족보도 없고 뿌리도 없고 어디서 난 놈인지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와 같이 살며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네가 탐낼 수 있겠나 쫓아내버려. 입다가 해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 돈땅에 갔어요. 돌땅에 가가지고 뭘 한다고요?
잡류들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서 잡류는 생각나면 아비멜렉이 그랬죠.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이 저기 그들이 바알 신전에서 돈을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스러운 인간들을 사가지고 돌아다니는 흥청망청 해라 경박스러운 무리들을 사가지고 아비멜렉이 그리고 나서 그들을 끌고 와서 어디에 자기 형제들 70명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어요. 아비멜렉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잡류라는 건 머리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완전히 동네 건달들이에요. 건달. 여러분 건달들 좋아하죠. 건달 그런 거 왠지 모르고 의리 있는 것 같은데 건달들을 데리고 지금 돕다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그에게로 모여와서 3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출입하였느라. 출입하였다 들어왔다 나왔다 소리. 어디를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약탈을 했다.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약탈을 했다. 자 그러면 누구의 것을 약탈을 했어요? 길르앗 사람들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 자기 동족들의 것.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동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아, 나는 기생에 사생하니까 그래, 너희들은 잘 살아라. 나는 멀리 가는데.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클럽들 모아놓고 건달매가 불량배 깡패가 되고 조직 동족부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근데 어디서 그런다고? 어, 여기서 돕다. 돕이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이런 말이에요. 아주 선한 아름다운 이런 말이에요. 아름다운 땅에서 뭐라고 했어요? 도둑질을 하거든. 약탈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땅이 절대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선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기사를 사사기를 쓰는 저자는 1절부터 3절까지 입다라는 사람의 얘기를 써놨을까요? 뭔가 수상하게 사건이 전달이 되겠죠. 뭔가 일이 생기겠죠. 자, 입다와 이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입다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왜 입다를 느닷없이 꺼냈을까? 뭔가 입다와 입다라는 사람과 지금 이 전쟁, 이스라엘과는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장차.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11장을 꼭 읽어보세요. 11장, 12장 말. 자, 입다의 활약이 드디어 나오는데, 입다는 어떤 사람인가? 우선 여러분 신분서부터 딱 들어보니까, 아, 이 불황배? 불황배가 사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장류, 이 약탈하는 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가 왕자가 될 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은 많이 했지만, 도둑질 하는 놈은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께 믿음이 좀 약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워낙 나쁜 놈이 지가 왕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입다라고 하는 이 랑베는 과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기대하시라. 다음 세월에. 자, 11장, 12장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드디어 이제 입다 선지자의 드디어, 아니, 사사의 등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이 전쟁에 장수도 없이 나오는 이스라엘이 처참한 오늘 저들 10장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붓는 그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 그거 한번 기억해보세요. 하나님의 지금 그 안타까움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데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을 쏟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속절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우리에게 쏟아주는 게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쏟아주었는데 정작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딴짓을 하고 있어요. 죽게 되니까 아유 하나님 못해.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나를 이용하는구나. 교묘하게 기회 주지 않았구나. 신앙이 있는 제가 엉뚱한 짓하고 딴짓 다 하다가 뭐 좀 힘들어 그러면 동역기도 합시다. 사심을 작정기도 합시다. 이따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게 가 보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감사합니다.